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전후 앞뒤좌우로 우리 따끈따끈하게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강해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기를 좀 굉장히 그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읽어도 뭘 초점으로 얘기하고 싶은지 이렇게 딱히 예,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죠? 예, 의미 없이 여기 기록해 둘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이 감추어지거나 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오늘 복음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 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여기 재밌는 비교죠.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했어요. 첫째는 가난하고 지혜롭다 라는 비교와 또 왕이지만 늙고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다. 게다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경고를 받을 줄 몰라요. 이 말은 잘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히브리 문학의 그 대구법을 사용해서 비교를 해보면 크게 이런 뜻입니다. 늙고 둔하다라는 말은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두 가지가 남아요. 고집과 고독이 남습니다. 그 은교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좀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 차원에서 좀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후반부 이런 대사가 등장을 해요.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는 벌이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참 그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토해낼 수 있는 신음 같은 고백이죠.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는 벌이 아니다. 참 마음이 짠한 고백입니다. 늙으면 사람들은 보통 철이 든다 그러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늙어도 철이 드는 건 아닙니다. 늙으면 고집과 고독이 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을 살아보면 자기 경험한 세계가 전부거든요. 사실은 사람만큼 주관적인 동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점점점 귀를 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남는 환경은 고독밖에는 남지 않아요. 자리가 쌓아지고 올라갈수록 그 고독이 더 크죠. 링컨 대통령이 극장에서 저격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수행원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소지품을 꺼냈는데 다섯 개 물건이 나오더래요. 다섯 개. 첫째는 자기 이니셜이 적혀 있는 손수건. 둘째는 가죽 안경 케이스. 셋째는 5달러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네 번째가 꼬깃꼬깃한 무슨 스크랩한 신문지 조각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펴봤대요. 당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대통령에 대해서 사설을 쓴 건데 어떤 주제인가 하면 가장 훌륭한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제목으로 내용으로 사설을 쓴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링컨은 정적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가장 공격과 지탄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거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서 그 스크랩을 꼬깃꼬깃 소지품에다가 놓고 다녔던 겁니다. 자리라는 게 그래요. 점점 귀를 닫게 만들고 언로를 닫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류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왕 그리고 가난한.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는 구조죠. 근데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이라는 말은 이렇게 비워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혜롭다, 가난하고 지혜롭다. 가난을 찬양하는 말일까? 그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난 자체를 찬양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가난을 통해 상징하고 모델화하는 내용들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지혜로운 이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자, 지혜롭다는 말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뭘 구했죠? 예,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원문을 정확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혜의 마음을 구했어요. 랩 쇼메아라는 이 말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잘 듣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 정도 부여해지고 자리가 올라가고 경험이 쌓아지면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만 남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 몇십만 원밖에 안 가졌다는 모 대통령 정권 시절에 그분이 이제 군인 출신 아닙니까? 외국어 지능 정책을 주재하는 회의를 주관하셨어요, 직접. 대단하죠,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각 대학에 언어학에 또는 영어에 일가견이 있다는 전문 교수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대통령께서 외국어 지능 정책에 대해서 주제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영어란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래요. 그 현장에 직접 참석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란, 그리고는 혼자서 영어에 대해서 두 시간을 얘기하시더래요. 전문가들 앞에서. 엄청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참석한 전문가들은 물만 마시고 왔대요. 물만 먹고 왔지요. 이게 뭐 돌아오면서 주제가가 됐다든가 그래요. 참 남의 얘기를 경청하고 듣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은 어디서 나요? 예, 정확하게 들음에서 나며.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늘의 복을 얘기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이제 벌써 두 번 주례를 했는데 다섯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복이 뭐냐면 네 번째 복이 지혜의 복입니다. 지혜의 복. 지식은 노력하면 쌓아지는 문제입니다. 지혜는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망해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생뚱맞게 솔로몬이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후반부에 좀 결론은 나중에 내리기로 하고, 이제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저의 설교 패턴을 조금 익숙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저도 여러분들의 또 듣는 패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피차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제 결론을 제일 나중에 항상 내려요. 자, 우선 14절을 좀 볼까요?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자, 갑자기 주제가 좀 희한해지죠? 뭐 갑자기 지혜로운 자, 가난한 자와 또 왕이면서 늙고 마음이 굳은 자를 이렇게 비교하다가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아듣는 얘기예요. 근데 딱 하기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죠. 요셉을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세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자, 요셉이 그랬죠? 가난한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17나이에 이 말조심 안 해가지고 아버지 형들의 분노를 사고 야단을 맞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만 가정에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요.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가 어디로 가게 돼요? 국무총리로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국무총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왜 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왕으로 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리만 왕이지 보호자만 높을 뿐이지 네가 실질적인 통치자다. 그 얘기를 요셉에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경영자와 통치자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왕으로 묘사해도 그렇게 틀린 역사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요셉의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낼까요? 꺼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오늘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앞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때는 이런 역사의 그 맥락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등극할 때 바로는 16대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죠. 하나의 그 대통령의 직함이죠. 그러니까 왕조로 말하면 16대조 왕조예요. 그때 아베피라는 사람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요셉과 혈통이 같은 셈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후한 결정이 또한 역사적 맥락에서 물론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 왕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알지 못해요? 요셉을 알지 못해요. 아니 아무리 고대 시대이지만 기록도 안 남겼을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말의 야다, 알다라는 말은 그런 지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정책과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의 견해를 가진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펼쳤던 경제정책인 또 뭐 정치적인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알지 못하는 왕은 17대조가 지나고 18대조에 해당하는 왕인데 이 왕은 앙모세라는 왕이에요. 이때 바로는 앙모세. 이 사람은 혈통이 샘족과는 대립각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말하자면 함족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함족은 항상 이 샘족과 대립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게 성경에 쭉 항상 대치구도로 등장을 합니다. 함족 왕이 이때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히브리인들에 대한 학정을 펴요. 유명한 3대 학정입니다. 첫째가 모든 히브리 노예들을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뭐 노예가 노동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애굽 땅에 이주한 히브리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전부 차출해다가 노예 현장에 동원을 시킵니다. 이유가 그때는 국고 성을 만들고 있어요. 엄청난 성을 만들고 짓고 있었어요. 거기에 전부 히브리인들을 강제 노동을 시킨 겁니다. 두 번째 학정의 그 내용은 남아 투강 정책을 지시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라. 그 중에 대표적인 피해자가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그래서 강물에 던져집니다. 또 하나는 그거를 조력하거나 도울 수 있는 산파들을 굉장히 학대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죠. 그 역사의 순리를 깨고 도와줍니다. 이게 앙모세 왕권 때 일어났던 히브리인들에 대한 세 가지 정책이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지혜 문학서인 전도서를 통해서 이 역사의 기록을 왜 설명할까? 여기에는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좋은 왕이 일어나서 좋은 정책을 펼 수도 있고, 근데 그 정권이 영원하지 않더라고 말이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악한 왕이 일어나서 악한 정책을 이렇게 펴요. 근데 그 사람도 권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곤불 10년이라고, 요즘 뭐 곤불 5년이죠. 곤불 10년이라고 또 지나간단 말이죠. 또 역사의 흐름 속에 계속 이런 일들이, 악하고 선한 일들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이미 누가 예언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가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골자입니다.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될 것이며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이 고토로 회복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나라는 그 당시 세계를 사실상 쥐락펴락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 절대적이고 대표적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권의 부침이 누구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커다란 그 언약의 줄기 속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앙모세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물에 던져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역사 속에서 누가 준비되냐면 모세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계획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전도서 4장 15절을 보실까요? 15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또 앞을 보십시오. 이거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중에 누구를 슬쩍 암시하고 있는 그림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아래에 있었습니까? 사울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의 다음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울의 부하였어요. 한날은 사울이 이렇게 궁궐 안에 있는데 골목에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마음속에서 슬슬 격분이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뭐 어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제 저놈이 자리밖에 앉을 일이 남아있지 않구나 해서 그때부터 악한 자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엄청난 박해와 공격을 받죠.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그런 사울의 박해와 공격이 사울에게는 자매라는 올무가 되고 다윗이 빨리 왕권에 오르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힘써 꾀를 내고 모색을 하고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의 경우와 이 다윗의 경우를 한번 이어보십시다. 왜 이 솔로몬이 이 지혜 문학서를 통해서 이 두 스토리를 이렇게 슬쩍 문학적인 표현으로 쏟아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뜻밖에도 매우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렇게 좋은 왕이 정치를 하다가 악한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가 강물에 던져진다고요? 모세가 강물에 던져져요. 근데 그 강물에 던져졌던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의 그림 속에는 그래서 이중적인 그 샘플이 감춰져 있습니다. 율법을 수여받은 자로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서의 모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에 글을 남기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글을 남기면서 이런 예언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대표로 우리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원들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눈으로 본문을 고정하시고 귀로는 제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글을 쓴 누굴 가리키죠? 모세. 나와 같은 뭐를 일으킨대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는 누구예요? 구원자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대요.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니라. 자,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나 확인해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6장 14절 전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가 바로 세상에 오실 뭐라고 돼 있죠? 바로 그 선지자구나. 구약의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럼 여기 지금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럼 모세가 신명기서 18장에서 15절에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지향하고 누구를 초점한 분이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집안을 통해서 오세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쓴 전도서 지혜문학서에 보면 요셉과 누가 등장을 해요? 다윗의 스토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애썼지만 오히려 그의 학대가 다윗을 빨리 왕권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는데 오히려 촉매제가 되었더라고요. 이건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정권의 부침, 허무, 염세주의, 뭐 권력이라는 게 다 그렇지. 또 잡았다가 놓기도 하고 또 새 왕이 일어나기도 하고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고 싶어서 그 글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글을 썼던 것은 우리가 전도서 4장 1절에 큰 질문이 뭐였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부귀영화의 정점에 서 있던 솔로몬이 위로자가 없구나. 그러면 과연 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그 위로자는 누굴까? 오늘 4장 마지막에서 결국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를 다시 가보십시다. 전도서 4장 우리 16절 시작. 네,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뜨거워지는 권력이 사람들에게 평안과 참된 근본적인 위로를 주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1장에서 신음처럼 토해냈던 그 고백, 위로자가 없구나. 자기가 왕인데 자기도 백성들에게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모세의 글을 통해서,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뚫고 들어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들어야 뭐가 오기 때문입니까? 우리 저녁마다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라합의 경우를 얘기했죠. 라합이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신상과 이방 문화에서 어떻게 그녀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나요? 들음에서. 상천 하지에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그거는 이지적인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복된 마음을, 원천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가 13절에 왜 이렇게 시작했는가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마음이 부요해서 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갈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천하부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나는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잘 듣는 마음. 여러분들이 그 우로부터 임한 원천의 복을 받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전도서 4장 전체는 주제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러니까 머리가 브라이트해야 되고 또 뭐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 글이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뜨거워지는 권력의 무상함처럼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이고 암울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이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께서만이 소망이다. 그분만이 우리 인류가 소망해야 될 참된 위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그 고백으로 또 한 주간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픽스 온! 여러분들의 모든 관점과 시선을 고정시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지키시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할 때 방금 부른 찬양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다가 수많은 우상 단지들을 토굴 속에다가 만들어 놓고 마치 거기서 도움이 오는 양 눈을 들어 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그 산에 만들어 놓은 우상 단지들에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공물들에 의해서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산을 만드시고 그 해를 다시고 별을 다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도움이 있다는 것을 이 찬양은 고백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력은 뜨거워지고 수없이 반복이 되지만 권력 잡은 자들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경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눈떠 바라보고 내 양 어깨에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렀던 모든 슬픔, 분노, 좌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은 다음에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는 은혜와 고백이 부르짖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